안보장의사회 유럽 이사국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 언론들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5개 이사국을 대표해 프랑스가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한국군 그리고 미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은 약 450km를 날았고 최고 고도는 100km 미만이었습니다. 방위성은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바깥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26일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전날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족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자국과 캐나다를 제재한 것을 27일 비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조처는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종 학살과 인간성 침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사가 늘어나는 것에 일조할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전 세계 협력국들 그리고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이 인권 유린과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신장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개인과 단체를 제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캐나다가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기초로 신장 문제와 관련해 대중국 제재를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이 28일에도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총을 쐈습니다. 현지 언론과 목격자들은 이날 수도 네피도 둔지에서 군경이 쏜 총에 맞아 두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날인 27일 시위 과정에서 적어도 114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몇몇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발생한 이래 이날 가장 많은 일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군부 통치를 끝내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구금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의 날이었던 27일 아이들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스웨즈 운하를 막고 있는 대형 선박이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스웨즈 운하 관리청 SCA가 27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언제 물 위에 뜰지 확실하지 않다고 SCA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400m 길이의 대형 컨테이너 수송선인 에버 기븐호가 스웨즈 운하 안에서 좌초하면서 운하 내 쌍방향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SCA 관계자들은 예인선들이 좌초한 선박을 끌어내는 작업에 약간 진전이 있었다고 27일 전했습니다. 오사마 라비 SCA 청장은 현지 TV에 배 밑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는 기자회견에서 배가 어느 때라도 미끄러지면서 움직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 선박 화물 운송의 약 15%가 스웨즈 운하를 통과합니다. 라비 SCA 청장은 에버 기무노가 실은 컨테이너 일부를 내려야 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군이 남중국해 중국 선당 상공에 전투기를 보냈다고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27일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남중국 내 중국 선단을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즉각 철수시키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휘트선 환초 해역에 현재 중국 선박 200척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필리핀군은 해당 제 해역을 매일 초계 비행 중이라며 선단은 중국 해양 민병대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접한 나라 벨라루스에서 27일 다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1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인터넷 언론 편집자 3명도 들어갔습니다. 27일 오후 수도 민스크에서 시위가 시작되자 경찰과 교정당국 차량이 현장을 에워쌌고 주변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이날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1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러시아 리아 통신이 벨라루스 내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시위대 측이 인터넷에 열린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경관들이 민스크와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을 난폭하게 체포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1일에 이어 25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인 문철명 씨가 22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또다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지난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25일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열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들과 향후 대응에 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북한이 1년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인데요. 그 배경과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우선은 그 북한이 설명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전술 유도탄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올해 초에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자국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말하자면 신형 전략무기 또는 전술무기를 계속해서 개발 또는 개량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번에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탄과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전문가들이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북한이 언급한 바 있는 전술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나 한국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그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다양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것 하나가 특별히 옳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그 분석 중에는 북한이 그 이번에 발사한 날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발사가 이루어진 것에 미뤄서 미국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대북 정책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최근에 북한과 관련해서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아시아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그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었고요.
예.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그런 발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 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것이 없고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이 시간 초입에 그 이제 북한 주민 문철명이 미국에 처음으로 북한 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송환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금까지 윤 기자가 쭉 분석을 해 주셨는데 우선 3월 21일 발사된 순항 미사일은 지금 뭐 두 번째처럼 그렇게 많은 그 반응을 내놓지 않았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이때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국 군이나 미군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 기자가 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보통 예.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제 한국군, 그러니까 한국군의 그 합동참모본부가 제일 먼저 이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이제 일본, 미국 이런 순으로 이제 발표와 논평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이제 지난 몇 년간의 그 진행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와 경우가 달랐습니다. 북한이 그 21일 날 오전 6시 50분께 서해로 이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미일 군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이제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일 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이제 보도해서 이것이 그 알려진 겁니다. 그 뒤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미군과 한국군은 현재 그 한반도 상공에 그 정찰 위성 이런 것을 띄워놓고 24시간 지금 북한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따라서 미국과 한국 당국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순항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그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있는데요. 북한이 이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만일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것을 발사했다 도발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은 이제 그 북한이 좀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발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미국과 한국은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도 안 읽어봤냐?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위반이 아닌데 왜 이것을 이제 도발이라고 하느냐? 아마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미국은 현재 그 이제 대북 정책 재검토 중이고 한국도 이제 미북 대화 이런 것을 이제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군이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아예 언급을 하지 말자 아마 이렇게들 그 합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침묵을 지킨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아마 이제 군 당국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은데요. 이것을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흘려서 이것이 그 한 사흘 뒤에 이제 기사화되고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그 추측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이 2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도발로 여기느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에 따르면 그것, 그러니까 이번 발사, 그것은 연휴 때와 다름없는 일이었다면서 그들, 북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것으로 인해서 새로 생긴 주름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입니까?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고 또 유엔 안보리 위반도 아니고 국방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business as usual이란 말을 했는데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이렇게 언급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로 직후에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들이 긴급하게 언론과의 전화 회견을 말하자면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 고위 당국자 두 명이 이 전화 회의에서 강조한 것은 이 북한의 이번 발사는 순항 미사일. 이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발사는 북한의 군사훈련 중에 일어난 통상적인 일상적인 것이고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의 외교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언론 보도가 확산되면서 북한의 도발로 인식되고 이걸 통해서 대북정책 지금 검토가 진행적인 상황에서 그 말하자면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순항미사일 발사 적어도 그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그런 스스로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어떠한 차질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생기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5일 발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북한이 25일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Let me say that,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그들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UN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협력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그러니까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에 맞춰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에도 준비가 돼 있을 것이지만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최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 이번 발언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이번 발언은 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최초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21일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별일 아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언급을 한 반면에 이번에는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최초의 공식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북한의 긴장이 고조를 원한다면 미국도 그에 맞춰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외교에도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인 비핵화가 그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그 보장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의 협상을 할 용의도 있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국제적인 규범, 규칙 이런 것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북한이 여러 번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뭐 통상적인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별 문제 삼지도 않고 또 유엔 안보리 회의도 그 미국이 참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흐지부지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콕 집어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대응 조치, 유엔 안보리가 어떤 대응 조치 이걸 크고 작고 조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따른 반드시 그 규범, 규칙에 대한 그 이거에 근거해서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점은 그 발언 내용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 과소평가도 아니고 그야말로 상당히 적절하게 여기에 대해서 평가라고 거기에 걸맞는 조치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점을 밝힌 것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발사를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자세입니까?
예, 그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미국은요, 북한이 그 이번에 발사한 탄도 미사일과 관련해서 미국 시간으로 26일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 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북 제재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
이 대북 제재 위원회는 안보리 회의하고 전혀 다른 건데요. 실무자들이 나와서 말하자면 이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고요.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보리 이사국 회의가 열리면 여기에서 어떤 북한의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과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거든요.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그래서 대체로 언론 보도문을 내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다든지 가장 낮은 수준이죠. 아니면 안보리 의장 성명을 내거나 또는 더 강하게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미국이 소집한 것은 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 위원회 회의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실무자들이 그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요. 비록 그 설사 이것이 이제 비공개 회의로 열리는데 북한의 발사에 대한 규탄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이번 발사를 마무리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면서 이번 발사에 대해서 액션,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의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이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그래도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뭐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중거리 미사일까지 쏠 가능성도 있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두 가지 답변이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자신의 이제 존재감 그리고 이제 미북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자신들의 그 기대에 걸맞는 그런 응답 대응 이런 것이 없습니까? 만일 그것이 없다고 이제 북한이 판단하면 이번에는 뭐 단거리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거리 또 ICBM 이런 저강도에서 고강도 도발을 할 거다 이런 네. 관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다만 반대로 또 다른 답변도 가능한데요. 중거리 미사일, 그 ICBM 이런 그 장거리 미사일 같은 도발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일 북한이 뭐 중거리 미사일을 뭐 쏠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그 대화와 협상할 기회가 거의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걸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거리를 뭐 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명분, 타이밍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은 몰라도 중거리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의 그 국면, 정세를 좀 두고 봐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을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시점과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왜 도발을 한 것일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점과 관련해서 이 북한이 시점을 특정 시점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미국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자 간의 이제 대북정책 최종 그 마무리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 이렇게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시 한번 자체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또 대북 정책 최종 그 말하자면 그 결정 과정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나온 말하자면 미국의 대북 정책 말하자면 과정이라 그럴까요? 방향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그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앞서 언급한 대로 또 북한도 인정한 대로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북한의 그 만남을 제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이 만남을 거부했고 또 지금도 그런 입장인데요. 새로운 게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검토, 그 대북정책 검토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자신들이 올해 초에 공언한 국방력 강화 여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과 좀 더 밀착한 관계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자신들의 그 일정대로 앞으로도 이런 신형 무기 개발 또는 개량 사업을 위한 시험 발사 이런 것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미사일 발사들이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뭐 전혀 안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런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 재검토가 한 80-90%는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백악관이 그 대북 정책 재검토를 하면서 한 번 딱 그 보고서를 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초안을 여러 번 수정 가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 이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도 새로 아마 추가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이 이제 재검토 내용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그 큰 영향력 그런 것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 보고서 또 내부적인 그 문서에 이제 포함이 되더라도 하나의 그 참조, 그러니까 미한 연합 훈련을 하자 북한이 이제 담화를 내고 여기 대해서 이제 뭐 불만을 표시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앞으로 또 이것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내용이 추가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미 됐던 보고서의 기본 내용을 뒤흔드는 그런 정도의 그 영향력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 실장들이 만날 예정입니다. 뭐 물론 여기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 세 안보 실장들이 만나는 것은 미사일 발사 이전에 이미 결정됐던 것이고, 그 목적은 백악관에서 밝힌 대로 이 대북 정책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보다는 앞으로 그 확정된 대북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고요. 아마 이 과정에서 그 대북 접촉의 형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상당 정도의 논의가 이 세 실장들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과 한국을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블링컨 장관도 그렇고 또 오스틴 국방장관도 그렇고 별도로 만나서 또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통화하고는 별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제 논의를 또다시 하기 위한 회동일 것이다, 이런 분석은 많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집행,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북한에 제안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좀 더 발전된 그 대북 정책의 그 사안들에 대한 조율을 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주종입니다.
예. 자,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러면 이제 곧 마무리가 될 텐데, 사실 그 내용이 지금 뭐 공개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분석들, 전문가들의 얘기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앞으로 미북이 다시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 그게 좀 막연하지만 대단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최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이제 열쇠를 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에도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100% 비핵화가 된다면은 대화와 협상을 할 용의가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비핵화, 뭐 북한이 50개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50개만 없앤다든가, 뭐 미사일을 뭐 반만 뭐 없앤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교할 요의가 없다,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북 정책 그 재검토가 끝난다고 바로 그 미북 간의 그 대화가 재개되긴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과 북한이 지금 서로들 그 미국은 비핵화를 바라고 있지만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비핵화가 된다는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대화를 이룰 만한, 접점을 이룰 만한 뭔가를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나고 뚜껑이 열어봐야 그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좀 덧붙이자면요.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회담이라면은 외교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어느 누구도 당국자든 전문가든 비핵화가 짧은 순간에 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북 정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시점은 언제이든 간에 다시 앉을 것인가, 이런 건데요. 사실 지금 미국의 상당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그동안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그러니까 적대식 정책 철회의 대표적인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예.
이 체제 완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 테이블 복귀는 없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물론 그것이 핵 동결이 됐던, 영변 핵시설 폐기가 됐던 어떤 것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어떤 북한에 상응한 조치를 전제로 제재 완화라고 하는 카드를 시작으로 그 대화에 그 제안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협상에 대해서 흥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여러 가지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문철명이 3월 22일 워싱턴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북한 국적자가 미국에 인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철명이 이제 처음인데요. 미국의 법무부가 그 이런 사실을 보도자료에서 확인을 하면서 이 문철명이 지난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송환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법무부의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가 얘기하기로는 미국의 법을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넓게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철명이 말하자면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그 미국으로 송환된 이유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은 문철명이 통상적인 사업가가 아니라 북한의 뭐 일종의 공작원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개된 그 기소장에 따르면 문철명이 지금 55살인데요. 북한 국적자고요. 네. 미국 사법당국에 따르면 그 2018년부터 문철명을 추적을 해서 말레이시아에 이제 문철명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북한이 이에 반발해서 송환 반대 소송을 제기해서 그 1년 이상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법정 다툼을 벌인 겁니다. 미국은 이제 송환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북한은 송환할 수 없다, 이런 그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을 내려서 미국에 그 송환이 된 거고요. 기소장을 보면은 문철명은 그 무기 판매, 군사 장비, 불법 송금, 또 돈 세탁, 또 위스키, 맥주, 화장품 이런 그 사치품을 이제 대량으로 북한에 보낸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문철명이 그 정상적인 통상적인 그런 무역업자나 그 사업가가 아니라 정찰총국에 소속인 일종의 그 정보 요원 그런 특수 요원 이런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소장에 문철명이 돈 세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 돈 세탁 얘기는 참 많이 나온 얘기인데 미국으로 송환될 만큼 그렇게 큰 범죄로 취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큰 범죄냐 작은 범죄인가는 이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는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의 법정에 세운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령 중국의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사의 그 멍완저우 그 간부가 캐나다에서 그 체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년
네.
전에.
네네.
그때 이제 미국은 캐나다 정부에 이 멍완저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요구를 했고요. 지금 캐나다에서 이 송환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멍완저우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 통신 장비를 수출한 혐의를 받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법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이후에 미국으로 송환될지 여부에 대한 캐나다에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철명의 혐의에 대해서 기소장에 보면요. 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위장 회사들을 이용해서 미국 달러를 거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행위가 말하자면 미국의 법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리고 달러를 거래에 활용했다. 이것이 이제 불법적인 활용이니까 미국 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미국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문철명의 송환을 요구했던 겁니다.
자, 이게 배심에서 이렇게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양의 그 형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검사가 문철명에게 폴리바겐이라고 불리는 이 사전 형량 조정을 제안할 것이라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최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영어로는 이제 폴리바겐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사전 형량 조절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건 그 범죄인이 자신의 이제 범죄 내용은 물론이고 관련 정보를 모두 이제 그 사법당국에 제공하면 형량을 좀 깎아주는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철명이 그 6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 그 최대로 적용하면 형량이 120년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문철명은 이제 10년 이상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해온 북한의 그 요원이기 때문에 미국이 모르는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철명이 이것을 미국 그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를 모두 다 제공을 하면 미국 사법당국으로서 상당히 많은 그 정보적인 그 가치를 그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형량을 좀 깎아주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되자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국교를 단절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이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그걸 간주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그 문철명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법원이 미국 송환을 결정한 사안으로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단결을 한 이 일은 사실은 조금 예상 밖이었다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문철명 사건이 미국과의 관계에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처음 자국민이 송환된 사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계 이런 맥락에서 이 문철명 송환을 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이 북한이 낸 성명을 보면은 사실 미국의 꼭두각시로서 역할을 했다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 말하자면 겨냥은 미국에 대한 그런 그 불만, 반발 이런 그 상황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소식 잠깐 뭐 한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결의안이 6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자, 이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번에 그 인권 결의안이 그 6년 연속으로 그 됐는데요. 주목할 점이 역시 표결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 이것이 해결됐다, 채택이 됐다 이 점입니다. 과거 1990년대만까지만 해도 북한의 그 주장에 동의해서 좀 반대라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난 그 2000년대부터는 유엔에서도 이 같은 그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그 인권 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그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 뒤에는 역시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그 몇만 명의 그 탈북자들이 나와서 유엔의 조사에 다 응하고 이것이 상당한 그 자료가 지금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쁘고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국제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미국의 반응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인 문철명 씨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아름다운 미국 여성, 프랑스에 살 때 엘리자베스 멀로가 얻은 별명입니다. 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미모가 뛰어나기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전임 대통령 부인 돌리 메디슨과 비교되면서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5대 퍼스트 레이디 엘리자베스 멀로를 소개해드립니다.
1795년 2월 어느 날 아침, 화려한 마차 한 대가 파리 시내를 가로질렀다. 마차가 파리교의 한 교도소 앞에 멈춰서자 호기심에 가득 찬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윽고 마차 문이 열리더니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고 교도소에 갇혀있는 라파이에트 부작 부인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네, 이 여성은 바로 제임스 멀로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멀로였습니다. 당시 라파에트 후작 부인은 프랑스 혁명 정부에 체포돼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미국은 라파에트 후작 부인이 처형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메리 워싱턴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제임스 멀로 페이퍼즈의 편집인 대니얼 프레스턴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라파이에트 후작은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라파이에트는 처음에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는데요. 혁명이 점점 과격해지자 환멸을 느끼고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라파이에트 후작 부인은 귀족이니까 가족과 함께 체포돼서 교도소에 갇혔는데요. 친척 중에 몇 명이 처형됐고 라파예트 후작 부인 역시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라파예트 부인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특히 제임스 멀로는 독립혁명 중에 라파예트 후작과 함께 싸웠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라파예트 부인을 구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라파예트 후작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제임스 멀로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를 교도소에 보내서 라파예트 부인을 만나게 한 건데요. 가능한 가장 크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국 공사 부인이 라파예트 부인을 만나러 왔다는 얘기는 금세 퍼져갔고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프랑스 혁명 정부는 얼마 뒤에 라파예트 부인을 석방했습니다. 사실 당시 프랑스에서 화려한 마차를 타고 호위병도 없이 교도소에 간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 멀로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해서 용기를 낼 줄 알았습니다.
제임스 멀로가 결혼했다. 미소 짓는 젊은 비너스를 데리고 도시를 벗어나 롱아일랜드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1786년 한 대륙회의 의원이 동료 제임스 멀로의 결혼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미의 여신 비너스에 비유될 정도로 멀로 부인은 아름다웠습니다.
She was from New York City. Her father was a merchant.
엘리자베스는 뉴욕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상인이었는데요. 그렇게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런 대로 잘 살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꽤 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법에 맞게 글을 잘 썼고요. 프랑스어 교육도 받은 것 같고 피아노도 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산층 가정의 여성이 받았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코트라이트와 제임스 멀로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당시 대륙회의가 뉴욕에서 열리고 있었거든요. 아마 두 사람이 같은 사교 모임에 나갔고요. 그러면서 만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만으로 17살, 제임스는 그보다 10살 위인 27살이었습니다. 제임스 멀로는 새 신부를 데리고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에 정착했는데요. 결혼한 다음에 맏딸 일라이자가 태어났고요. 나중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더 얻었는데 아들은 두 살도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제임스 멀로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행정부에서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로 임명됐는데요. 초기에 미국은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대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794년에 엘리자베스 멀로는 남편을 따라서 프랑스에 갔는데요. 아름다운 미국 여성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고 라파예트 후작 부인을 구하는데도 큰 몫을 했던 겁니다.
Well, she was a very beautiful young woman. She was 25 when they arrived.
엘리자베스 멀로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죠. 제임스 멀로 역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만나본 사람들이 다 제임스 멀로를 좋아했는데요. 아름다운 부인을 둔 것도 멀로가 정치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다 세련됐고 고상했죠. 꽤 근사한 부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역할은 남편 제임스 멀로의 직책에 따라서 바뀌었는데요. 연방 상원의원, 버지니아 주지사,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 영국 주재 미국 공사를 거친 제임스 멀로는 제임스 매디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고요. 1816년에 미국의 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멀로 대통령 부인은 우아하고 뛰어난 여성이다. 대통령 부인이란 자리에 걸맞는 매력적인 정신과 기품 있는 태도를 갖췄다.
1817년 3월 제임스 멀로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한 신문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부인 돌리 메디스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새 퍼스트 레이디에게 실망하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멀로는 돌리 메디슨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역사학자 대니엘 프레스턴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돌리 메디슨은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방문하는 걸 좋아했고요. 연회를 여는 것도 좋아했죠. 멀로 부부 역시 백악관에서 많은 연회를 열었지만 엘리자베스 멀로는 좀 더 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 사회 부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했죠. 확실히 돌리 메디슨과 엘리자베스 멀로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리 메디슨 같은 스타일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멀로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또 돌리 메디슨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멀로가 하는 식이 더 낫다고 생각했죠.
멀로 대통령 부인은 최고급 검정색 우단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과 팔을 드러내 아주 아름다웠다. 머리는 부풀려서 높이 올렸고 공작새 깃털로 장식했다. 목에는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젊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미모가 뛰어났다.
네, 1825년 백악관에서 열린 새해 전야 연회에 참석한 한 손님은 엘리자베스 멀로를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엘리자베스 멀로가 여왕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멀로 부부는 유럽 궁중처럼 좀 더 형식적인 분위기를 선호했고요. 대중에게 좀 더 기품 있고 고상한 태도를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멀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둘째 딸 마리아가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마리아의 결혼은 백악관에서 치러진 첫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데니엘 프레스턴 박사는 말했습니다.
신문에 결혼식 소식이 실리긴 했는데 아주 짤막했죠. 누구누구가 언제 어디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석 줄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멀로 부부는 가족 중심이고요. 사생활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직계 가족만 모여서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워싱턴 정가 사람들이 좀 불쾌했죠. 워싱턴은 좁은 사회였고요. 어떤 중요한 사교 모임이 열린다면 다들 참석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멀로 대통령 딸 결혼식에 대해서 워싱턴 부인들 사이에 꽤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피로연을 열어야 했죠.
대통령 부인 시절에 엘리자베스 멀로는 건강 때문에도 행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확실히 좋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뭐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증세가 대략적으로만 묘사가 돼 있고 그 당시에는 의학 지식도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때는 호흡기 질환처럼 묘사됐고 어떤 때는 심한 두통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간질에 시달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건강 이상에 대한 얘기가 영국에 있을 때부터 나왔는데요. 1806년과 1807년 그 즈음에 제임스 멀로가 영국 주재 미국 공사로 나가 있었는데 그때쯤부터 호흡기 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성기관지염에 시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생제가 나오기 전이니까 한번 기관지염에 걸리면은 완전히 회복하기가 힘들었죠.
전임 퍼스트레이디 돌리 메디슨에 비해서 좀 더 형식적이고 위엄을 갖추려고 했던 엘리자베스 멀로. 그렇다면 이대 존 애담스 대통령 부인 에비게일 애담스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에비게일 애담스는 남편의 정책 자문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정치에 깊이 관여했는데요. 엘리자베스 멀로는 어땠는지 다시 데니엘 프레스턴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비게일 애담스 정도는 아니죠. 에비게일 애담스는 남편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애담스 부부처럼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알기 어려운데요. 엘리자베스 멀로가 남편의 피운지를 복사하는 일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멀로는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부부가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많이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제임스 멀로 대통령의 부인 얘기에 귀를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책에 반영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대 존 애담스 대통령의 부인 에비게일 애담스는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엘리자베스 멀로 역시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은요, 배짱이 두둑하고 필요하다면은 상황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1825년,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난 제임스 멀로 부부는 버지니아 오크힐에 정착했습니다. 백악관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엘리자베스는 5년 뒤인 1830년 9월, 6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남편 제임스 멀로 역시 1년 뒤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의 부인 엘리자베스 멀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라크 쿠르드 거주 지역 할라부자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 지 33주년이 됐습니다. 이 공격은 당시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을 제거하고 몰아내기 위한 대규모 알 암팔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1986년 시작돼 1989년까지 쿠르드 마을과 도시들은 파괴되고 수만 명의 쿠르드 주민들은 실종되거나 사망했습니다. 또 사담 후세인 정권은 강제로 수만 명의 쿠르드족을 고향에서 밀어냈습니다. 이 군사작전은 소수민족이나 소수종파들을 탄압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수민족인 아시리아인, 샤박, 이라크 투르크멘, 야지드, 그리고 만단족들이 포함됩니다. 1988년 3월 중순, 이라크 정부군은 쿠르드 거주 지역인 할라부자에 이틀간 로켓포와 네이팜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이 사는 집의 문과 창문을 부수고 이 도시에 거주하는 5만 명을 지하실 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틀째인 3월 16일 저녁 공격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헬리콥터와 전투기들이 나타나 도시에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습니다. 사용된 화학무기는 겨자가스와 사린, 타분, VX 가스였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독가스는 부서진 문짝과 창문을 타고 들어가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는 지하에 스며들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공격이 멈추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사에서 정부가 자국민을 겨냥해 화학무기 공격을 가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 화학무기 공격으로 할라부자 주민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시력을 잃거나 불구가 됐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 수천 명이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범죄 행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두 사람은 그 후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쿠르드족을 겨냥한 알 암팔 작전을 명령한 사담 후세인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조카로 케미칼 알리라는 별명을 지닌 알리 하산 압둘 알 마지드도 할라부자 쿠르드족 학살에 책임을 지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처럼 알 암팔 작전을 사주해 수천 명의 무고한 할라부자 주민들을 살해한 주범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물론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전 세계는 시리아에서 주민들을 겨냥해 살인가스가 사용된 것과 관련 경각심을 갖고 이런 학살과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